빌립보서 62번 메시지.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 7번째.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관용과 염려가 두 종류의 생활을 대표하고, 관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염려는 사탄으로부터 오며 관용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생활을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과 관계된 몇 가지 문제들을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하나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인 손 아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주님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종류의 생활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실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정하심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땅 위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살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의 원함이 우리가 그분께 가는 것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취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달려있고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인간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은 염려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천연적인 인간 생활과 그 염려로부터 분리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라고 권하기 전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나는 몇 달 전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때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나를 점검하시고 내가 그분과 하나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분과 하나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은 네가 나와 하나인 이상 너는 너의 건강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주님과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아닐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실행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라고 그들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시험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행적으로 주님과 하나라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였지만 그는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적으로, 실행적으로 완전히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운명이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주님과 바로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운명은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 사탄이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심지어 사탄이 그를 괴롭히기 위하여 육신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사탄이 하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님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족의 비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체험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소극적인 것에서 참으로 주님과 하나라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행적인 방법으로 주님과 하나가 아니라면 사실상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 의하여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아닐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직업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의 비결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들에 만족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문제에 관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일 때 가장 관용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염려도 갖지 않으려면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재난과 재해와 큰 실패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체험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환난을 통과해야 할 필요성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깨달음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들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근심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족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 해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없는 나이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불만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불만의 느낌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가족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쉽지만 나이든 사람을 만족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근심에서 해방되고 관용의 생활을 하기 위해 실행적인 방법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함.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매우 사려 깊은 방법으로 이 구절들을 구성했습니다. 6절에서 그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이고 예배와 교통의 본질을 포함하며 간구는 특별하고 특별한 필요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면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며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교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교통을 갖고 있는 분에게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간구는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특별한 요청입니다. 4장 6절에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모두 주님께 감사함을 수반해야 합니다. 최근에 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한 공과를 배웠습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구했을 때 나는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갖고 있음을 감사하지 않음을 인해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마다 주여, 내게 아직 어느 정도의 건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병들었지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내가 완전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께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완전히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께 간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주께서 자기 아내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한다 합시다. 만일 그 사람이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왜 아내를 위하여 감사드리지 않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형제는 주여,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그는 자신의 아내를 변화시켜달라고 구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나서 취직에 관하여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주여, 내 직업을 잃어버렸으므로 주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직업을 전에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여전히 내 가족을 부양할 수단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는 당신께 감사해야 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런 감사함과 함께 그는 또 다른 직업을 주시기를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직업에 관하여 기도할 때조차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나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은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나는 심지어 당신이 나에게 주실 직업을 인해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주께 감사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걱정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염려는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염려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의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교리가 아닌 주님과의 체험으로부터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내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말씀을 전하는데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분은 내가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관용을 행사하는 대신 나의 상황에 대하여 불평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분께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 나를 책망하심으로써 주님은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는 병과 주님의 책망을 통하여 온 이러한 훈련을 인해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임, 그분의 충족한 은혜를 체험함. 우리는 염려를 이기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경배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께서 항상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육신 안에 있는 가시에 대한 바울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그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셨으며 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가시를 남겨둠으로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근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근심은 감소되는 대신 증가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가시가 머물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시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충족한 은혜를 계시하는데 또한 그분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뜻을 따른 간구를 이루어줄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근심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한다 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고쳐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특히 이것을 주님에 대한 체험에서 어린 사람들을 위하여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 지난 후에 당신은 다시 병들게 되고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당신을 즉시 치료하는 대신에 그분은 당신을 점차적으로 치료하시거나 전혀 치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그 병을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문제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근심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워치마니 형제님은 젊었을 때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역할 때 종종 그러한 고통으로 서 있는 것을 지탱하기 위하여 기대야만 했습니다. 그는 30세 전에 이 질병에 걸렸지만 그 병과 함께 거의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라도 그 질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질병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가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함. 어떤 문제에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우리로 그의 충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우리로 주님을 신뢰하는 생활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만일 그 가시가 바울에게서 제거되었다면 바울은 아마 가시를 지니고 신뢰했던 것만큼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단순히 가시가 남아있게 됨으로써 바울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신뢰하는 생활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안 된다. 나는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다.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분을 신뢰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린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천연적인 생명에 따르면 나는 무엇이든지 완전해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어디가 아프다면 나의 갈망은 철저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복의 어떤 부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는 그것을 수선하고 완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관리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올바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병들고 안들고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을 배운 것이 필요함을 알도록 내게 병을 정하십니다. 이 때문에 나는 주여, 이 병이 나를 도와줌을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또한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심지어 이것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염려 대신 관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인식.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용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과 실행의 종류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필요하며 그 상황을 주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압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에 의해 압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정하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또한 당신이 그것으로 하여금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나를 완전케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을 돕도록 이것을 머물러 있게 허락하셨음을 압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정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하여 주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함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실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뛰어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미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근심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그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근심하는 것은 그가 주님을 믿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4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맥에서 그는 믿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실행을 위한 여섯 가지 요점들. 만일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되려면 우리는 앞의 메시지와 이 메시지에서 다룬 여섯 가지 요점들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염려가 인간 생활의 총체인 것처럼 관용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총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관용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염려의 근원은 사탄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요점은 관용과 염려가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관용이 사실상 하나의 인격, 곧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사실 때만이 우리는 관용을 갖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1장과 2장과 3장에서 거듭거듭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사실에 의하여 지적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추구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에서 그는 관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상 이 관용은 앞장들에서 계시된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정하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욥과 바울 모두의 체험이 이것을 예시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정해진 재난들은 사실상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시를 바울에게 정하셨으며 그분은 사탄이 그 가시를 바울에게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우리에게 보낸 직후에 사탄은 염려를 일으키러 옵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 사탄에 의해 야기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관용을 갖는다면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염려를 갖는다면 우리는 관용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네 번째 문제는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갖기 위해 실행적인 방법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단지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 안에서 그분과 왕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알리게 됩니다. 여섯째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을 갖고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의 간구를 그분께 알린 후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병들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병을 머물게 하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의 충족한 은혜를 체험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함이 없이 관용으로 충만한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